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외의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이 지난 7월 무단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던 주한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이병을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킹 이병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쳤다면서 해당 기관에서는 공화국 영내에 불법 침입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을 공화국법에 따라 추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추방 일시와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보도에서 킹 이병이 자백을 통해 미군 내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한 반감 등으로 월북했었다고 진술했다며 지난달 킹 이병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에서 언급됐던 내용을 반복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발표는 킹 이병이 한반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한 지 71일 만이라고 한국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미사일 공습으로 폭사했다고 주장한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의 사망과 관련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루스템 우메로우 국방장관은 어제 미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빅토르 소콜로프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관이 사망했다면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25일 흑해함대 본부를 겨냥한 지난 22일 공격으로 소콜로프 사령관 등이 사망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소콜로프 사령관이 러시아 고위 국방관리회의에 원격으로 참석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서 소콜로프 사령관은 회의 중 발언을 하지 않았고 해당 영상의 촬영 시점도 명확하지 않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다만 러시아 국방부는 해당 회의가 이날 이루어졌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 방송은 전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러시아 국방부가 공개한 해당 영상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확인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BBC는 러시아 국방부가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이후 우크라이나가 소콜로프 사령관 사망과 관련한 주장에서 한 발 물러서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벨라루스는 국가 방위를 위해 전술 핵무기를 포함한 어떤 수단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세르게이 알레이닉 벨라루스 외교장관이 밝혔습니다. 알레이닉 장관은 어제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만일 벨라루스가 침략을 당한다면 우리나라의 주권 수호와 영토 보전을 위해 어떠한 수단의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알레이닉 장관은 자국 내 러시아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주로 방어수단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지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통제하에 있는 해당 전술 핵무기의 사용을 러시아가 벨라루스 관리들에게 지시할 상황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레이닉 장관은 또 벨라루스가 러시아군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시나리오 또한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벨라루스 국가안보 고위관리는 최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벨라루스군이 핵을 사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장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필요하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노르웨이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러시아의 불법 침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또 한 번의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미화 9,2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간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의 주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의 사망자 수가 적어도 68명으로 늘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카라바흐 옴부즈맨 사무소는 지난 25일 발생했던 이 사고로 사망자 외에 105명이 실종되고 약 300명이 다쳤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사고는 나고르노 카라바흐를 빠져나가려는 수천 명의 인파와 차량들이 연료를 얻기 위해 주유소들로 몰려든 가운데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변인은 어제 성명에서 나고르노 카라바흐 주민들과 고통받은 모든 이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은 해당 지역에서 아르메니아로 건너오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들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또 해당 지역에서 폭력으로 피해를 입거나 살 곳을 잃은 이들을 위해 보건을 비롯한 긴급 인도적 지원을 추가로 발표하고 있다면서 위생용품과 담요, 의류 등 필수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제개발처는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에 1,150만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26일 현재 나고르노 카라바흐 내 아르메니아계 주민 약 12만 명 중 2만 8천여 명이 아르메니아로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이 강한 위협이라고 규정한 북한 유엔 대사의 발언에 이 훈련은 관례적이고 방어적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에만 유리한 합의라며 효력을 최대한 빨리 정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제54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 실태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다 아침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해안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 최고는 16도에서 29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 내지 1.5m로 잔잔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미국과 한국을 맹비난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활동은 미한 연합훈련과 무관하게 추진되어 왔다며 부정직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미한 연합훈련을 침략적 성격이 강한 위협으로 규정한 북한의 비판에 대해 미한 군사훈련의 관례적 방어적 특징을 내세우며 반박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6일 미한 연합훈련을 맹비난한 김성 대사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한 BOA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한국, 일본과 함께 오랫동안 실시해온 양자, 삼자 군사훈련은 순전히 방어적인 성격이며 군사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지역 안보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그 외 다른 활동과 달리 미국 등의 군사훈련은 어떤 유엔 안보리 결의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지 양자와 삼자 군사훈련에 대한 대응이라는 북한의 부정직한 주장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진실은 기록을 통해 드러난다며 미국과 한국이 2022년 8월 대규모 훈련을 재개했을 당시 북한은 이미 그해 ICBM을 6차례 발사했고 핵실험장 재건 노력도 한창 기울이고 있었다는 예를 들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전례 없이 많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관여에 관심이 있다는 조짐은 현재까지 안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 대사는 이날 제78차 유엔총회 일반 토의 연설에서 미국과 한국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이 정권 종말, 평양 점령과 같은 유엔 헌장의 원칙과 목적을 난폭하게 유린한 히스테리적 대결 망언을 떠들고 있다면서 미한 연합훈련을 그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우리 국가인 문전에서 프리덤 쉴드, 쌍묘, 연합합동화력정밀훈련, 울지 프리덤 쉴드와 같은 침략적 성격이 명백한 합동군사연습들을 리언이어 그것도 사상 최대 규모로 벌려놓았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그룹을 구성한 이후 핵전략잠수함과 핵전략폭격기 등을 출격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최근 미한일이 삼각공조를 강화한 데 대해서는 미국이 오랫동안 야망해온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실천에 옮긴 것이라면서 이로써 동북아 지역에는 신냉전 구도가 들어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사는 윤석열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반도 지역 정세가 오늘과 같이 위험천만한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힘이 과신에 빠져 패권 야욕을 기어이 실현하려는 미국이 있지만 친미 굴종과 동족 대결의 환장에 대어 민족의 머리 위에 핵전쟁의 참화를 몰아오고 있는 현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도 응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한 데 대해선 자주적인 주권 국가들 사이의 평등하고 호의적인 관계 발전은 미국의 식민지에 불과한 대한민국이 간섭할 문제가 못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20일 유엔 총회 기조 연설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도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이날 연설 내내 한국을 대한민국으로 지칭했지만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호칭을 생략하고 한국 정부를 괴뢰 정부로 불렀습니다. 김 대사의 연설은 약 18분간 진행됐습니다. 이날 미국과 한국의 유엔 주재 대표부 관계자 두세 명이 김 대사의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각국 정상의 유엔 총회 연설인 일반 토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정상 등이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을 비판했지만 대다수 국가는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며 북한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유엔 총회 일반 토의를 취재한 함지하 기자가 현장에서 제기된 북한 관련 사안과 강조점을 짚어봤습니다.
26일 막을 내린 올해 유엔 총회 일반 토의에선 전 세계 190여 개 나라에서 모인 정상 등 주요 인사가 전 세계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은 북한 문제를 언급하며 이 사안에 대한 유엔 회원국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지난해 연설에서 북한을 규탄하고 동시에 대북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이든 대통령은 일반 토의 첫날인 19일 브라질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연단에 올라 작년과 비슷한 수준에서 북한을 거론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s continued viola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ut we are committed to diplomacy.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규탄한다며,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일 가장 마지막 순서로 연설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북한을 언급했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겠다는 내용이 올해도 반복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도모니 아타라시 지다이오 키리하이테이크 두유 칸텐카라 조건을 つけずに 이츠데모 김정은
새로운 시대를 함께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언제든 조건 없이 마주앉을 수 있다는 의지를 전한다는 것입니다. 북한 문제를 길게 언급하지 않고 규탄보다는 대화 의지에 좀 더 초점을 둔 미국, 일본 정상과 달리 20일 연단에 오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북한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취임 첫 해인 지난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북한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북한은 물론 러시아까지 거론했습니다.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입니다.
이처럼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 문제를 제기하며 국제적 관심을 촉구했지만 각국 정상의 총회 연설에서 북한이 차지한 비중은 그리 높지 않았습니다. 쿠바가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여러 나라를 나열하며 북한을 언급하고 불가리아가 비확산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을 사례로 든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대신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안보 우려 사안으로 제기하며 러시아의 전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23일 연단에 오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함께 묶어 비난하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최근 강화되고 있는 미한일 3자 협력을 미니 동맹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미국과 중국 관계의 미묘한 변화도 감지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언급한 타이완 해협이나 중국의 현상 변경 시도와 같은 중국이 민감해하는 내용을 연설문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국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된 입장을 밝히고 싶다며 우리는 양국 간 경쟁이 갈등으로 치닫지 않게 하기 위해 이를 책임 있게 관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과 디커플링이 아니라 디리스킹을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hen it comes to China, I want to be clear and consistent. We seek to responsibly.
한정 중국 부주석도 21일 연설에서 패권주의와 힘을 앞세운 정치, 일방주의, 그리고 냉전적 사고방식에 반대한다고 말했지만 직접적으로 미국을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북한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연설자로 나섰습니다. 북한은 2015년 리수용 전 외무상이 유엔 총회 연설자로 나서고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리용호 전 외무상이 뉴욕 유엔 본부를 찾아 연설했지만 2019년부터는 김성 대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정상이 아닌 대사급인 만큼 일반 토의 마지막 날인 26일 10번째, 끝에서 6번째로 연설했습니다. 김성 대사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긴장 고조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돌렸습니다. 올해로 78년째 열리는 유엔 총회는 지난 5일 공식 개막했지만 각국 정상이 연설하는 일반 토의 주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회기에 돌입합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군사와 경제, 인권,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각국 대표들이 토의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북한 문제는 올해도 핵을 포함한 군사 문제를 다루는 제1위원회와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1위원회와 3위원회는 매년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된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권을 다루는 3위원회는 지난 2016년부터 표결 없는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우려를 표명하고 인권 개선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총회 개막을 앞두고 최근 유엔 총회에 제출한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일부는 국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북한은 경제 사안을 다루는 제2위원회와 특별 정치와 탈식민 문제를 다루는 제4위원회, 법률을 다루는 제6위원회 등에서 대북 제재의 부당함과 한반도에 주둔 중인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올해도 이들 회의에서 같은 주장을 펼칠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한에만 유리한 합의라며 효력을 최대한 빨리 정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면 정권 종말을 맞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원식 한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문재인 전임 정부 시절 남북한이 합의한 9.19 군사합의에 대해 합의 자체가 북한에만 유리하고 우리한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합의라고 늘 생각했고 지금도 그 소신엔 변함이 없다며 효력 정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9년 창린도 포격 도발 이후에 이제는 그 불리한 합의마저 북한은 안 지키고 우리만 지킨다. 그래서 저는 국방부 장관이 되면 이게 국방부만 또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 부처를 설득을 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폐기까지는 못 가더라도 효력 정지는 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9.19 군사합의의 정식 명칭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로 2018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공동선언 부속 합의서입니다.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인 차원의 합의였습니다. 합의는 군사분계선, 즉 MDL 일대에서 군사연습과 비행을 금지하고 해상 완충구역 내 함포와 해안포 실사격 등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일부 철수하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판문점 선언은 북한이 비핵화한다는 전제하에서 남북이 평화를 만들기 위한 프로세스였다며 북한 비핵화라는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9.19 군사합의는 그 효력을 원천적으로 의심받기 좋은 상황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로 인한 부작용과 관련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정밀타격이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휴전선 기준 평양까지는 140km에서 150km지만 서울까지는 40km에 불과하며 수도권의 인구 50%가 몰려있다며 우리 재래식 전력은 양적으로 부족하고 비교 우위가 있는 질적 전력으로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는데 비행금지구역은 빠르면 빠를수록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가 펴낸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이 9.19 군사합의 체결 이후 작년 말까지 명시적으로 합의를 위반한 사례가 17건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엔 북한 무인기가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니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월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신 후보자의 발언이 북한의 영토 침범 행위 등 재발 시 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의 지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야 하는 국방수장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장관도 대통령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걸 뭐 넘어서는 독단적인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결정을 하려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이라든지 의사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마 무인기 도발과 같은 그런 도발을 재개되거나 연평 해전과 같은 도발 또 추가 핵실험 이런 고강도의 도발을 한다면 대통령의 그런 중대한 결심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은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기간을 정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은 합의서의 경우 효력을 정지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을 받지 않아 국회 동의 없이도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신 후보자는 또 청문회에서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북한은 무인기 침투, 각종 미사일 도발, 핵실험 준비, 대남 공개 협박 등으로 대한민국을 지속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면 처절하게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응징할 것입니다. 북한이 핵공격을 시도하면 북한 정권이 종말을 맞게 할 것입니다.
신 후보자는 또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하고 엄중하다며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북중러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이에 우리에겐 강한 국방력과 굳건한 동맹 그리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한미동맹을 더 굳건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연합연습과 훈련을 강화하고 한국의 전략적 대응 능력과 미국의 확장 억제 능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겠다며 유엔사 회원국은 물론 다양한 우방국과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북한 도발 억제를 위해 대북 심리전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신 후보자는 대북 심리전은 북한을 억제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이라며 장관에 취임하면 대북 심리전 재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지뢰 도발 사건 당시 합참 작전 본부장이었습니다. 신 후보자는 당시 심리전을 제기하니까 북한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당장 뛰어내려왔다며 북한을 불편하게 만들어 도발을 억제하는 게 평화를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다음 주 미국 상원에서 한반도 청문회가 열립니다. 북러 무기 거래 대응 방안과 제재 집행, 북한 인권 관련 사안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10월 4일로 예정된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회 청문회는 미국에서 한반도 문제를 특정해 열리는 올해 두 번째 청문회입니다.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의 크리스 벤 훌런 상원의원은 25일 워싱턴 DC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열린 한미 전략포럼에 참석해 한반도 관련 현안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청문회를 다음 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As chairman of the Senate Foreign Relations Subcommittee on East Asia and the Pacific, I will be exploring these questions more deeply at an upcoming hearing that I'm
다만 의회가 이번 주 내 예산안 혹은 임시 출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셧다운, 즉 업무정지 사태가 발생하면 다음 주 의회의 정상적인 업무가 일시적으로 마비되기 때문에 한반도 청문회 개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베놀런 의원실은 이번 청문회 개최 취지와 증인 명단, 주요 의제에 대한 VOA 서면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청문회에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자 등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기 위한 북한의 무기 제공 가능성에 대한 의회 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민주당의 딕더빈 상원 원내총무는 지난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최근 정상회담 장면을 보여주는 대형 사진 두 장을 상원 본회의장에 들고와 연설하며 북러 무기 거래의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And just last week, what a classic photograph these are. What classic photographs these are.
더빈 의원은 푸틴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마주보며 환담하는 사진을 가리키며 정말 전형적인 사진이라면서 이 두 사람보다 더 치명적인 2인조는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북러 무기 거래 가능성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큰 만큼 이번 청문회에선 관련 대응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특히 미국이 기존 대북 제재를 더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는 의회 내 지적은 초당적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제재 집행 문제가 청문회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높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주일 미국 대사를 지낸 소위원회 소속인 빌 해거티 공화당 의원은 최근 VOA에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하면 추가 제재가 꼭 필요하다며 기존 제재를 완전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further sanctions are certainly in order.
베놀런 의원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외국 은행에 대한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보이콧을 부과하도록 하는 미국의 오투원비어법을 거론하며 우리가 취해야 할 조치 중 하나는 기존의 미국 및 기타 대북 제재를 더 잘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Among the steps we should take is to better enforce existing U.S. and other sanctions against the DPRK.
베놀런 상원 의원은 최근 새추리 청문회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이들 업체에 대한 재무부의 제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대북 제재와 관련해 의회 내 관심이 커진 북한의 암호화폐 탈취 문제도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지 주목됩니다. 베놀런 의원은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팀 케인 상원 의원과 함께 지난달 바이든 행정부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제재 회피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한 행정부의 대응 계획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선 북러 무기 거래 문제 외에도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와 대북 정보 유입 강화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베놀런 의원은 25일 CSIS 포럼에서 밝혔습니다. 베놀런 의원의 의회가 2019년 제정한 대북제재 강화법인 오토원비어 북핵제재 강화법에 이어 지난해에는 북한의 정보억압에 대응하기 위한 오토원비어 북한 검열감시 대응법 제정을 주도했습니다. 게다가 의회에선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해 지난해 만료된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이 아직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아태 소위원회 소속인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의원은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의원과 함께 상원에서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인사이기도 합니다. VOA는 벤훌런 의원 등 동아태 소위 소속 9명의 의원실에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할 주요 질문이 무엇인지 문의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청문회에선 미국의 대중첨단 기술 수출 및 투자 통제 조치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이 어떻게 표출될지도 주목됩니다. 중국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 일부 기업들은 최근 미 상무부가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반도체 기업에 중국 내 생산 확장에 제한을 두는 규정을 발표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회원국들이 북한의 불법적인 핵개발을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자 도전으로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리고 있는 제67차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총회에서 회원국들이 북한의 지속된 핵개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5일 연설에서 북한인 지금도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불법적인 핵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7차 핵실험 준비도 거의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President, even at this moment, the DPRK continues its illegal nuclear activities in
이 장관은 특히 북한이 지난해 9월 핵 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점을 상기하며 북한은 우리를 향해 노골적으로 핵 선제 타격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불법적인 핵 프로그램 추구와 위협 고조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도전일 뿐만 아니라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이 불법 도발을 중단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산하의 과학기술 담당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은 국제 비확산 체제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program pose a serious challenge to the international non-proliferation regime.
다카이치 과학기술 담당상은 북한의 모든 대량 살상 무기,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모든 국가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프랑스의 프랑수아 자크 원자력위원회 위원장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했습니다.
It's not enough time to fully address the topic of DPRK, but France urges DPRK to refrain from any nuclear tests and to relinquish immediately all of its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and ballistic programs.
자크 위원장은 북한의 핵실험을 자제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북한의 의무에 따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웨덴의 다니엘 웨스트렌 기후환경부 차관도 북한의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역설했습니다.
To fulfill its international commitments and undertake th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isarmament of it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웨스트렌 차관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와 IAEA 총회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군축에 착수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웨덴이 한반도의 평화적 대화를 지지하는 데 전념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고 북한에서의 새로운 검증 작업을 위한 IAEA의 준비태세를 지원하기 위해 200만 스웨덴 크로나 미화 18만 천여 달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IAEA는 각국의 핵확산 금지 조약 준수와 IAEA의 핵 안전 조치 이행 여부를 검증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핵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 활동은 2003년 NPT 탈퇴를 선언한 북한이 2009년 일방적으로 IAEA의 안전 조치 활동을 거부함에 따라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만 위성사진과 공개된 정보 등을 토대로 북한의 핵활동을 간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자국의 핵무기 개발이 적대 세력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IAEA 정기총회 이틀째인 26일 스위스의 부누아 레바즈 연방에너지부 국장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군사위성 궤도 진입 시도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Switzerland remains deeply concerned about the continuation of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in viol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레바즈 국장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지속되고 있는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및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의 포기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폴란드 아담 기브루제 레브르 투베르스텐스키 기후환경부 차관보는 북한이 협상에 임하는 대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우려했습니다. 레트베르티스키 차관보는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 감행으로 위기를 고조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위험한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북한은 비핵화 협상에 참여하고 유엔 안보리의 모든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투아니아 알비나스 자나나비치우스 에너지부 차관도 총회 발언을 통해 북한의 지속된 핵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북한이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동을 자제하고 완전한 비핵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177개 회원국이 참가한 가운데 지난 25일 개막돼 오는 29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IAEA 정기총회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안전과 북한, 이란 핵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이 정한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을 맞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 개발을 포기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78차 유엔 총회가 진행 중인 뉴욕 유엔 본부에서 26일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을 맞아 고위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네사 프라이시어 UN 주재 몰타 대사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4차례 발사하는 등 지난해 초부터 기록적인 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DPRK also continued to advance its nuclear program and announced new aggressive doctrines setting out conditions in which it could use nuclear weapons.
그러면서 북한은 또한 핵 프로그램을 계속 발전시키고 선제 사용 등 핵무기 사용 조건을 명시한 새로운 공격적 핵 교리를 발표했다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프라지어 대사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비핵화를 향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에머리 브라운 외무장관도 북한의 도발적인 핵 수사를 규탄했습니다.
Ominously, we continue to witness the ratcheting up of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ongoing threat of nuclear blackmail.
브라운 장관은 불길하게도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핵 협박 위협이 계속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도 핵 위협이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핵무기를 협박의 도구로 삼는 모든 수사를 단호히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알렉산드르 마시크 유엔 주재 대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는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also deeply concerned about the DPRK's nuclear and ballistic programs, which pose a threat to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로 복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시카네 기미히로 유엔 주재 일본 대사는 핵무기 없는 세상은 핵 비확산 없이 달성할 수 없다며 일본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과 이란 문제 해결을 포함한 핵 비확산 노력을 진전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등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은 채 핵무기 사용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전 폐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서든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엄청난 규모의 인도주의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이날 회의에서 연설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은 지난 4월 북한이 2003년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탈퇴했다는 사실을 들며 어떤 조약상 의무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외무상은 이와 함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은 미국과 그 동맹의 군사행동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라며 적대적인 주변 환경이 근원적으로 종식될 때까지 행동 조치들을 계속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 총회는 핵무기 위협을 줄이기 위해 매년 9월 26일을 국제 핵무기 전면 폐기의 날로 지정하고 2014년부터 이날을 기념해 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한 동맹 70주년을 맞아 역대 미한 연합 사령관들이 양국 동맹의 중요성과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동맹 재단은 오늘 역대 미한 연합 사령관들이 동맹 70주년과 주한 미군 전우회가 미국에 등록한 10월 1일 한미 동맹의 날을 맞아 특별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셔먼 전 사령관은 미한 동맹은 대한민국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고 항구적인 번영을 가능케 한 전 세계의 모범이 되는 동맹이라며 특히 미한 상호 방위조약은 미한 동맹을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접착제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커티스 스케파르티 전 사령관은 오랜 세월을 거치며 미한 동맹이 강화되어 온 만큼 우리의 적도 강해졌다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위협에 대한 감시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되며 동시에 현재와 미래의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버웰벨 전 사령관은 한국은 여전히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패권을 추구하는 주변국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다면서 지속적인 평화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은 강력하고 확고한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며 양국은 이번 세기와 그 이후에도 상호 방위 조약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이 중국의 탈북민 강제송환에 대한 우려를 또다시 표명했습니다. 강제송환 금지 원칙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5일 VOA에
나와 다른 임무 수행자들은 탈북민 강제 송환의 임박한 위험에 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5명의 다른 유엔 전문가들과 함께 지난 7월 탈북민 강제 송환에 관한 서한을 중국 정부에 보낸 것과 관련한 VOA 서면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우려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이 고문 또는 잔인하고 비인간적, 굴욕적인 대우와 처벌, 그 밖에 심각한 인권 침해를 당할 수 있다는 지속적이고 신뢰할 만한 보고에 근거한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박해 우려가 있는 국가에 난민이나 망명 신청자를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농 르플레망 원칙은 국제 관습법이며 고문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을 위험에 처한 사람에게 입국 신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살몬 보고관과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매튜 길렛 부의장, 아우아 발데 강제 실종 실무그룹 의장 등 유엔 인권 전문가 6명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 강제 북송 위험을 우려하는 공동 서한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최근 공개된 지난 7월 18일자 서한에서 최소 2,000명의 탈북민들이 중국에 구금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북한이 국경을 재개방할 경우 이들은 농 르플르망 원칙에 위배되는 강제 송환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이 한국으로 탈출하려다 송환된 사람은 반역자로 간주해 정치범 수용소에 구금하고 고문이나 초법적 살인 등 엄벌에 처했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특히 탈북민 북송이 확인될 경우 중국이 당사국으로 가입한 다수의 국제인권조약에서 보호하는 권리를 위반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구금에 관한 사실적, 법적 근거와 범죄 혐의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또 조사 과정에서 인권이 보호됐는지, 탈북민 강제 송환이 중국의 국제적 의무와 어떻게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송환을 중단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임시 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유엔 인권 최고 대표사무소, 난민 최고 대표사무소와 협의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살몬 보고관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의 매튜 길렛 부위원장과 함께 중국 정부에 자국 내에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VOA는 제네바 주재 중국 대표부에 이번 공동서한과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2021년 9월 27일 유엔 인권 최고대표사무소에 제네바 주재 대표부 명의로 보낸 답변서에서 당시 지목된 탈북민 1,170여 명은 북한에서 불법 경로를 이용해 경제적인 이유로 중국에 입국한 불법 이민자라는 입장을 밝히며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7일 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강제 북송 중단에 대한 VOA의 질의에 중국 정부는 그동안 중국법과 국제법, 인도주의에 따라 중국으로 불법 입국한 북한 주민들과 관련된 문제를 처리해왔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한국의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더 늦기 전에 호응해 나옴으로써 역사와 민족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27일 서울에서 열린 제1회 이산가족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 포로, 납북자, 억류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전향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북한은 독재정권 유지를 위해서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매달리느라 가장 근본적인 천리온의 문제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답하지 않는 것은 물론 아예 연락 채널조차 끊어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 13만 3,685명 가운데 9만 3,277명이 세상을 떠나 생존자는 4만 408명만 남아있습니다. 북한이 입국자와 화물에 대한 새로운 검역 절차를 도입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유니세프가 전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직원들의 복귀와 관련한 연락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3년 8개월 만에 외국인 입국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유엔 아동기금은 아직 관련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니세프 동아태 지역 대변인은 이날 VOA의 관련 질의에 유니세프는 북한 정부가 북한에 입국하는 사람들과 화물에 대한 새로운 검역 절차를 도입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며 하지만 현재 유니세프 또는 다른 유엔 직원의 복귀를 위한 초청은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니세프는 북한 당국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으면 북한에 우리의 국제 직원을 보낼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중국 관영 CCTV는 9월 25일부터 북한이 외국인의 입국을 허용했다고 보도하며 외국인은 이틀간 격리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북한의 점진적인 국경 개방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 같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2020년 1월 코로나 사태로 국경을 폐쇄한 이후 약 3년 8개월 만입니다. 북한이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을 허용한 데 이어 지난 8월엔 베이징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상업용 항공기를 보내 국경 제한으로 해외에 발이 묶인 외교관과 학생 등 자국민을 송화시키는 등 국경 봉쇄 조처를 완화해왔습니다. 북한은 아직 외국인 입국 허용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의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도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 채널을 통한 북한 측의 국경 개방 재개 통보는 아직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북한에서 20년 넘게 대북 복원 지원 활동을 벌여온 미국의 한 구호단체는 VOA에 북한이 외국인 입국을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 아침에도 북한 측 상대와 연락했지만 관련 소식은 전해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체 대표는 유엔기구와 구호단체의 평양 복귀는 외국 공관 직원들의 복귀 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며 신속히 국경이 개방돼 북한에서의 활동을 재개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들도 관련 소식은 접했지만 북한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지는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 있는 루피 여행사는 이날 VOA에 중국 측 관계자로부터 같은 소식을 접했지만 북한 측으로부터 아무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행사의 딜런 해리스 대표는 관련 소식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이자 관광을 시작하는 쪽으로 조금 더 가까워진 조치로 본다며 관광 재개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하지만 내년 4월 이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들에게 4월은 김일성 생일 투어와 평양 마라톤 투어, 노동절 투어 등 여러 관광 상품으로 여행객을 모집할 수 있는 달입니다. 영국의 또 다른 북한 전문 여행사인 영 파이오니어스 투어스도 BOA의 관련 질의에 어떤 움직임도 듣지 못했다며 관광객들은 내년 4월경 북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세계 도핑 방지 기구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북한 인공기 개양을 사실상 허용한 주관단체에 대해 규정 위반 사항을 평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뿐 아니라 규정 위반을 방조한 아시아올림픽평의회에도 조치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지약물 규정을 관리하고 검사하는 국제기구인 세계도핑방지기구 WADA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의 인공기 개양을 사실상 방조한 주관단체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WADA 대변인실은 26일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공기가 개양된 데 대해 회원국과 주관단체 측에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는 VOA의 서면 질의에 개막식 이후 북한의 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주관단체인 OCA 측에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서한에서 WADA는 북한의 규정 미준수로 인한 또 다른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 확인해줄 것을 OCA 측에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OCA에 대한 적절한 규정 준수 절차 개시를 위해 WADA가 위반 사항을 평가하고 있음을 OCA 측에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OCA를 포함한 관련 가맹기구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은 22일 선수촌 입촌식에서 인공기를 개항하고 23일 개회식 당시 인공기를 흔들며 입장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북한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선수들의 금지약물 사용 여부를 사전 검사하도록 한 WADA의 도핑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서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제외한 세계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 국기를 개항하지 못하는 등의 징계 조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인공기를 개항하거나 개최국인 중국이 이를 허용하는 것은 WADA의 제재를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8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국제 태권도 연맹 대회에서도 인공기 개양을 시도했지만 국제 스포츠계가 카자흐스탄의 제재를 경고하면서 무산됐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아시안게임 주관단체인 아시아올림픽평의회 OCA의 란디르싱 회장 대행은 지난 24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와 북한이 와다와 인공기 사용을 논의 중이라고 밝히고 사실상 북한의 인공기 개항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싱 회장 대행은 모든 이가 대회에 참가하고 참가할 기회를 얻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기간 일어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우리는 이를 참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와다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주관단체인 OCA뿐 아니라 당사국인 북한의 책임도 다시 한번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세계 도핑 방지 규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고 모든 국제연맹과 아시아올림픽평의회 같은 주요 조직은 북한의 규정 미준수로 인한 징계를 통보받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와다는 규정 미준수로 인한 징계 조치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관련 회원국과 연락을 취하며 필요한 경우 징계 조치 미행 회원국에 대해 규정 준수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측은 항저우 아시안게임 인공기 개항 문제와 관련해 현재까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최 측인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도 BOA의 관련 서면 질의에 아직까지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집단이 미국에 독특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미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국가가 배후에 있는 사이버 범죄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보건복지부는 미 보건부분을 위협하는 중국과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집단은 국가가 배후에 있다는 점에서 다른 행위자들과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1일 발표한 의료 및 공중보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사이버 범죄 위협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은 각각 상대적 절대적인 측면에서 모두 상당한 사이버 강국이라며 두 나라의 사이버 범죄 집단은 미 보건 부분에 독특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두 나라의 국내 정치는 국가 지원의 사이버 범죄자들이 미 보건 부분을 위협하는 독특한 사이버 범죄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사이버 범죄 조직으로 활동하는 북한과 중국에서 비롯된 그룹들은 다른 사이버 범죄 조직의 모든 정교함을 갖추면서도 그 배후에는 국가가 지원하는 자원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들은 국가 지원을 받은 범죄자이며 미국 의료 부분을 포함한 여러 산업을 표적하고 삼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미국의 보건 부분 등을 겨냥한 북한 사이버 공격의 목적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정보안보실과 보건부문 사이버안보협력센터가 공동 작성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 유형과 이를 지휘하는 북한 정찰총국의 성격과 임무 등이 상세히 소개됐습니다. 김숙희 등으로도 알려진 FT43과 라자루스 등 북한 정찰총국 산하의 해킹 조직으로 알려진 사이버 범죄 행위자들의 공격 유형과 목적도 분석했습니다. APT43에 대해선 북한의 다른 국가 지원 행위자들과 고도로 협업하며 전략적 정보 자금 조달을 위한 사이버 범죄를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집단은 고도로 맞춤화된 스피어 피싱 이메일을 감염 경로로 사용한다며 VOA 기자를 사칭해 북한 관련 논평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발송한 것을 예로 들었습니다. 라자루스 그룹의 경우 10년 넘게 가장 활발한 북한 사이버 위협 그룹 중 하나라며 스파이 활동과 지적 재산 탈취, 금융 사기 등의 목적을 두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보건복지부가 미 보건 분야를 상대로 한 북한 해킹 조직의 위협을 경고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북한 해킹 조직이 미국 보건 분야를 노리고 있다는 내용의 보건부문 사이버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주의보를 통해 미 정부기관의 네트워크와 서버 보안 프로그램인 매니지 엔진의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이 있었다며 공격 목적에 대해선 자세히 밝히지 않으면서도 그 배후로 라자루스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 시스코 탈로스의 최근 보고서 분석을 인용해 라자루스가 미국과 유럽의 인터넷 기반 인프라와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이들이 미국 보건 분야 인프라 시설의 보안 프로그램에 취약점을 노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주요에서도 역시 북한 해킹 조직의 목적에 대해선 자세히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사이버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 의료기관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을 해킹해 그 대가로 암호화폐 등 금전을 요구하는 형태의 악의적 사이버 공격을 벌이고 있다고 여러 차례 지적해왔습니다. 사이버 전문가인 매튜 하 발렌스 글로벌 연구원은 VOA에 특히 북한이 의료기관을 계속 표적으로 삼는 이유는 의료정보의 경우 탈취되면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고급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requires the North Koreans to be able to steal that information, which is a lot harder than just simply accessing.
실제로 미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하고 이를 해지하는 대가로 암호화폐를 탈취한 사실을 공개하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의 신속한 대처로 약 50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회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장은 올해 초 발표한 연례 전 세계 위협평가에서 북한의 사이버 범죄는 2020년에서 2023년 사이 암호화폐와 같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돈을 훔치기 위해 기업들을 겨냥하는 특징을 보였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행위자들이 랜섬웨어로 의료회사들을 겨냥하는 것이 북한 사이버 공격의 특징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 투데이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는 다니엘 오르테가 니카라구아 대통령과 로사리오 무리오 부통령 정권하에서 시민의 자유를 무자비하게 탄압한 니카라구아 관리 100여 명을 제재했습니다. 또 이들의 미국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시민사회를 억압하고 시민 공간을 폐쇄하고 롤란도 알바레즈 주교를 비롯해 자유시민사회를 지지하는 용기 있는 개인들을 부당하게 구금한 관리들을 비난했습니다. 알바레즈 주교는 지난해 니카라구아 정부의 카톨릭 라디오 방송국 폐쇄에 반대하며 정부의 인권 정책을 비판한 뒤 체포된 여러 사제 가운데 한 명입니다. 알바레즈 주교는 지난 2월 미국 망명을 거부했으며 그 후 정부를 음해하고 허위사실 유포 그리고 불복종 등의 혐의로 징역 2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니카라구아 시민권도 박탈당했다고 AP통신은 보도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과거 트위터로 알려진 X에 올린 글에서 니카라구아 정권은 알바레즈 주교와 부당하게 구금된 모든 사람들을 무조건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추가 제재 조치는 오르테가 정권이 1960년 설립된 예수회가 운영하는 중앙아메리카 대학을 테러의 중심지라고 주장하며 압류한 지 며칠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치 후 대학생은 재정 지원이 중단됐으며 학교 지도자들이 여행을 떠나면 재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이번 몰수 조치로 오르테가 정부는 니카라과 사상의 자유를 끝냈다고 2021년 강제 추방될 때까지 이 대학의 교수였던 마리아 아순시몬 모레노는 말했습니다. 지난 2월 니카라과 정부는 자국민 94명의 국적을 박탈하고 구금에서 풀려난 정치범 222명의 시민권을 박탈했습니다. 그리고 6월 오르테가 정권은 그 222명의 야당 인사들의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또 2018년 니카라구아 보안군이 오르테가 정권의 억압적인 통치에 항의하며 발생한 대규모 거리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이후 수천 명이 해외로 망명했습니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니카라구아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니카라구아 국민들의 기본적인 자유와 인권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워싱턴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